마태복음 27장은 많은 공부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아주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바로 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세 공간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던 날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현대로 치자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된 것과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이 그와 동반됐던 또 다른 몇 가지 초자연적 현상들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은 우리에게 그 사건에 대해 더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50절부터 5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부연 설명을 통해 마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당시 지진이 동반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 동안 바위가 터졌을 뿐 아니라 무덤이 열렸고 일부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했습니다. 요약하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의 시점에 적어도 5가지 초자연적 현상이 그와 연관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6시부터 9시까지 태양이 어두워졌고, 둘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셋째, 무덤들이 열렸고, 넷째,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고, 다섯째,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따라 발생한 이 특별한 사건들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죽음과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내에서 일어난 그 기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아마도 성전 안의 휘장이 찢어진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전의 복잡한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한번더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없다면 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바깥쪽에 이방인과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남성과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으며, 그곳을 지나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또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입구에 가까운 쪽은 성소로 불렸고, 이를 통과한 가장 안쪽에 바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영어로 Holy of Holies라고 불렸습니다. 이 지성소는 영어로 Holy of Holies인데, 신성한 거룩한이라는 뜻의 홀리가 어떻게 복수형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형용사인 신성한이라는 단어를 마치 셀수 있는 명사처럼 표현하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명사의 경우 책, 한 권 혹은 책 두 권이라는 뜻으로 a book or books라고 할 수 있지만 holy라는 신성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어떻게 우리가 셀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것이 무엇에 비해 더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뜻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holy라는 복수 명사형이 쓰인 이유는 바로 히브리식 어법에서 완벽히 절대적인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에 임했던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성소에 대해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들 모두가 성전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해의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지성소에 오직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인 대속죄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규를 깨는 자는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신성함을 모독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신성하심이십니다. 지성소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이곳은 휘장으로 가려워져서 성전의 나머지 장소들과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그 성전 더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 그곳에 불을 밝히 기름을 보충하고 향을 피우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교체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면서도 그 모든 때에 그들은 성소 안쪽이 휘장 뒤에 가려진 지성소만큼은 그 안을 보아서도 들어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제사장들 및 일반인들은 성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곳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또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사장 또한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만 그곳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성소가 성전의 나머지 공간과 분리되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축복의 징표로 그곳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지성소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것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았던 곳이었음을 아셨을 것이고 이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소로부터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휘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지성소 앞에는 감람나무로 된 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절 31절은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에 대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이 기절에서 내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기 위해 걸려진 것이었습니다. 문들과 문인방, 문선주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휘장이 그 문들을 가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휘장이 단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또 저는 그것이 한 장으로 된 휘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기절에서 커튼이 몇 장이었는지 그 휘장이 몇 장이었는지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에서는 그 휘장 앞에 단수형의 관사가 쓰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 장의 휘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문들은 열왕기하 18장 16절 말씀을 보건대 아마도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칠 목적으로 성소에서 제거되었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 말씀이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문이 16절의 문이 성전의 문을 말하는 것인지 지성소로 향하는 그 문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두 문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도 두 성전이 더 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관심하는 바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의 성전에서는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지성소 앞에는 한 장의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입니다. 사실 그는 로마의 역사학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역사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요세푸스는 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로마의 타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지성소를 가리운 두 장의 휘장을 찢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세푸스는 증언하기를 지성소 앞에 한 장의 휘장이 드려져 있었다고 증언했었는데 이후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는 지성소에 두 장의 가리운 휘장이 있었다고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죽은 시점부터 예루살렘이 파멸되기까지 시간 사이에 성전의 재건 작업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시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교체되어야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이전까지 한 장 대신에 두 장의 휘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휘장의 정확한 모양과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고문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 주석 자료들에 따르면 그 휘장은 2.5에서 4인치 정도의 두께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신뢰할 때 그것은 55규빗 높이의 16규빗 너비였습니다. 1규빗은 셋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이는 44.4cm에서 52.9cm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셋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를 간단히 봐서 1규빗을 50cm로 잡는다고 하면 그 휘장의 높이는 27.5m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너비는 무려 8m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헤롯 궁전의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했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굉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대 문헌은 휘장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는데 그것은 배틀기를 이용해 72개의 매 배틀 바늘 위로 각각 24가닥의 실들이 지나가며 직조되었다고 합니다. 혹은 72가닥의 실들로 짠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이 휘장을 만드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1년에 두 장씩 휘장을 만들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 한 유대 자루는 두 휘장들이 있었고 하나는 전체를 다 펼쳐서 또 다른 하나는 접어서 걸어두었다. 만약 먼저 펼쳐놓았던 것이 더러워질 경우 그 접어놓았던 것을 풀어서 펼쳤다. 대속죄일 전날 밤에 그들은 새로운 휘장을 들여와 그 전의 것들을 교체했다 라고 알려줍니다. 또 출애굽기 및 유대문헌에 따르면 300명의 제사장들이 휘장을 신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 내 바깥쪽에 위치한 욕조에서 그것을 씻는 의식을 위해 물에 들어가 그것을 물에 깊이 담궜고 그들이 그 휘장을 가지고 욕조에서 나온 뒤에는 그것을 말리기 위해 성전 내 어느 장소에 펼쳐 놓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휘장을 씻는데 300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두를 들으신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휘장이 얼마나 거대한 크기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의 엄청난 크기를 고려할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요세푸스의 기록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20m도 넘는 길이었는데 그 누가 성전 안으로 잠입해서 그것을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그를 위해서는 또 종말이지 높디 높은 사다리가 휘둘렸을 것인데 어느 누가 성전의 성소 안으로 그러한 물건을 아무도 보지 않게 몰래 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두께의 천 전체를 찍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소폭으로서 2.5인치에서 4인치 사이입니다. 이는 센티미터로 환산하자면 6.35cm 정도에서 10cm 정도의 길이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15장 정도의 종이만도 함께 이것을 찢어보려고 하신다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종이 15장 정도도 함께 찢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인데 이처럼 두꺼운 천을 10cm가량의 천을 찢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 일하지 않는 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휘장은 주님을 경멸했던 그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고의로 찢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적어도 두 번 발생한 적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왕이 휘장을 포함해 성문들을 약탈한 적이 있었고 둘째로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해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왕에 대해 좀 알려드리자면 그리스의 악한 왕으로 그리스 문화를 유다를 포함해 온 세상에 퍼뜨리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의식을 버릴 것을 강요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내에 제우스 올림푸스 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또 그 왕의 형상을 딴 우상의 발 아래에서 희생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근심을 안겼음에 틀림없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러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적들이었지만 성전에서 예배 및 그 유지 관리 전체를 아우르는 특권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성전 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었을 거라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어나도록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수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은 그들의 백성들을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할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 일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키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방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휘장과 더불어 사람들이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방을 가져올 일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찢어진 휘장과 더불어 진실로 몇 가지 신비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때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성경 외적인 자료들, 특별히 예루살렘이 바빌론 탈무드에 의해 검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르쳐졌다.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에 서쪽의 등불은 꺼졌고 그 붉은 심지만 계속 붉게 남아있었으며 주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을 택하는 제비 뽑기에서 계속해서 왼손의 것이 뽑혀졌다. 그들은 밤에 성전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반 요하난 벤 자카이는 성전에 대고 말했다. 성전이여, 왜 우리를 겁주십니까? 우리는 성전이 무너져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전해오기를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탈무드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이 바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시점 주변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성전은 주후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전 또한 멸망했던 파멸되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시점 주변이라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서쪽 등불이 불가사의하게 저절로 또 꺼졌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 서쪽 등불 혹은 서쪽에 있는 등대의 촛대들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서쪽 등불은 전통적으로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영원한 등불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등불로도 불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촛대의 불을 제외한 다른 여섯 촛대에서는 밤시간 동안에만 불을 붙였지만 이 가운데 촛대의 불만은 24시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되는 등불이었습니다. 라피식 전통에 따르면 이 서쪽 등불은 일반적인 등불의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불을 밝힐 수 있었는데 이는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 혹은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예루살렘 탈무드에 따르면 성전의 이 중심 등불이 주기적으로 스스로 꺼지는 것은 하나님의 떠나심 혹은 그가 주시는 축복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면 주홍실이 초자연적으로 주홍색에서 흰색으로 변화되던 일이 그때부터 멈추었습니다. 그 실의 기적 같은 색깔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그친 것은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던 의식들이 더 이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어떤 염소를 잡을지 제비뽑기 할 때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또 한 마리는 속죄소를 위해 뽑는 것이었는데 주님을 위한 제비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불길하게 믿는 왼손의 것을 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탈무드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불길하게 느껴지는 결과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확률을 거스르는 이 현상을 불안하게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주님을 위한 제비는 언제나 오른손의 것이 당첨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보이시기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의 문들이 밤중에 불가사의하게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 유별난 현상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 혹은 침략자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혹은 심지어 그들 모두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에 이 문들을 닫았을지라도 불가사의하게 아침이면 열려있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 전통은 그 사건에 대해 다가올 멸망에 대한 전조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인용했듯이 성전이여 왜 우리를 겁주십니까? 우리는 성전이 무너져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어글을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성전의 휘장에 관해 언급이 없을지라도 사람이 관여 없이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성전의 휘장이 기적적으로 열려 젖혀지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함께 찢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잘 도움되는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의 기록들 중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대목이 바로 이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의 부분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또 히브리서가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몇 가지 기절을 함께 읽으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따라서 믿는 자들의 소망은 휘장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휘장 안의 장소는 신성한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휘장 안의 지성소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3절은 말씀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휘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를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 있었고, 두 번째로 그쪽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또 다른 두 번째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휘장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휘장은 성전문 앞에 있었고, 그 둘째 휘장이 지성소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소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서짐으로 우리가 빛과 영원한 생명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곧장 나아가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 휘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찢어짐으로써 그 길이 열렸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서짐으로 우리가 빛과 영원한 생명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곧장 나아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천국에 받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즉 천국에서 땅으로 찢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바로 그 방향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다른 어떤 구세주도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로를 세우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우리의 구세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서진 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아직 그 길을 가시지 않은 자라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바깥에 존재하는 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몸을 부수시고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여러분께서 혹시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은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부서진 몸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